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챗GPT, 미드저니 이런 인공지능 혁명이요. 거창한 국가 연구소가 아니라 막 평범한 대학생의 낡은 방구석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막 $500짜리 플라스틱 게임용 부품으로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 같은 3D 총싸움 게임이나 하려고 샀던 그 그래픽 카드 하나가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진짜 영화나 만화책에 나올 법한 설정이긴 한데 이게 완벽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와,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 작은 불꽃이 튀었던 2012년에 어느 고요한 금요일 저녁에요.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전 직원한테 아주 짧고 단호한 이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아, 그 유명한 이메일이요?
네네. 우리는 더 이상 그래픽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다. 이렇게요.
오, 화려한 팡파레나 거창한 기자회견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이 회사는 인류 기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완료한 상태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매혹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역사를 다룬 책을 깊이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의 진정한 빅뱅이 일어난 7장의 핵심 장면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이고 막 거대한 자본이 투입됐을 것 같잖아요.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짜 역사는 캐나다의 한 작은 침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살 수 있었던 부품에서 시작되니까요. 과장 없이 차분하게 이 혁명의 진짜 출발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2012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실로 가보죠. 당시 사람들은 막 쏟아지기 시작한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이폰 나오고 막 그럴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컴퓨터 과학계 한쪽에서는 아주 기묘한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대회였죠.
아, 컴퓨터한테 사진 수만 장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맞히게 하는 그 대회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한테는 하품 나올 정도로 쉬운 일 아닙니까?
그쵸.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0.1초도 안 걸려서 해내니까요. 하지만 0과 1이라는 숫자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기계한테는 그야말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기계가 사진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맞아요. 당시 주류 과학자들은 아주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어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 명시적인 규칙으로 입력하려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코딩을 짤 때 컴퓨터야 사진을 봤을 때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으면 고양이로 분류해. 이렇게요.
네네.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면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특징 하나하나를 일일이 규칙으로 정의해 준 거죠.
근데 그게 잘 작동했나요?
아니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귀가 접힌 고양이도 있고 털이 없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처럼 혀를 내밀고 있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무한한 예외 상황들을 인간이 일일이 코딩으로 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아하, 규칙을 몇천 개를 만들어도 결국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정확도를 높이는데 명백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지만 오류면 소수점 단위로 찔끔찔끔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거대한 장벽 앞에 꽉 막혀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때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와 그의 제자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그리고 일리아 수치케버라는 팀이 등장합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어벤져스 팀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들이 아주 급진적인 이론 하나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요. 당시 학계에서는 좀 먼지 쌓인 옛날 책 취급받던 건데요.
그게 바로 인간의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심층 신경망, 즉 딥러닝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짜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면서 특징을 학습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근데 그 딥러닝이라는 게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 이 거대한 신경망을 학습시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아, 계산할 게 너무 많았군요.
맞아요. 당시 학계에서 쓰던 CPU 방식으로는 이 엄청난 계산을 끝내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의 연산 속도가 도무지 안 따라줬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명의 연구팀이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수백억짜리 거대한 국가 슈퍼컴퓨터를 쓰겠다고 막 기약 없는 순번을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용산 전자상가나 베스트바이 같은 곳에서 누구나 툭 집어올 수 있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눈을 돌린 거죠.
네, 바로 500달러짜리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580입니다.
그 화려한 레이싱 게임 화면이나 부드럽게 뽑아내라고 만든 그 칩을 알렉스의 부모님 집 침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인공지능 훈련을 시작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려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평범한 방구석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두 장을 병렬로 연결해놓고 세상을 바꿀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맞습니다. CPU로는 몇 달을 돌려도 안 끝나던 복잡한 연산이 단 며칠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와,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쓰는 CPU랑 GPU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의 CPU가 엄청나게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혼자서 끙끙대며 완벽하게 풀어내는 한 명의 천재 수학 교수라면요.
네네.
그래픽카드, 즉 GPU는 미적분은 절대 못 풀지만 아주 쉬운 사칙 연산 수천 개를 동시에 해치워버리는 수천 명의 초등학생 군단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층 신경망이라는 게 사실 고도로 복잡한 단일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수백만 개의 뉴런들이 아주 자잘하고 단순한 행렬 계산을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예요. 천재 교수 한 명이 그 자잘한 문제를 순서대로 하나씩 풀려면 진짜 한 세월이 걸리겠죠.
그렇죠. 속이 터지겠죠.
근데 수천 명의 초등학생이 동시에 각자의 계산을 해치우는 방식이 이 인공지능 훈련 구조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신경망의 행렬 연산과 모니터의 픽셀을 동시에 찍어내는 GPU 구조가 찰떡궁합이었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 결과물이 바로 2012년 9월 30일에 터져나온 그 전설적인 알렉스넷이잖아요.
네. 이미지 인식 오류율을 기존 26%에서 무려 15%대로 폭락시켜버렸죠. 2등과의 격차가 무려 10%포인트가 넘었어요.
과학자들이 오류율 0.1% 줄이려고 밤새우던 시대에 10%를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 이건 그냥 차원을 뛰어넘어버린 도약이네요.
대회장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법을 부렸냐고 물었고 대답은 너무나 명쾌했죠. 심층 신경망 그리고 GPU.
십수년 동안 변두리에던 거인이 엔비디아라는 심장을 달고 깨어난 거군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젠슨 황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그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낸 거고요.
네. 단번에 꿰뚫어 본 거죠. 이건 단순한 코딩 대회가 아니라 보편적 학습기계의 탄생이라는 걸요.
자, 근데 여기서요.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의문이신가요?
초등학생 군단이 연산을 빨리 했다는 비유도 이해가 가고 다 알겠어요. 근데 애초에 그 GPU는 모니터에 총알 날아가는 거나 그리라고 만든 게임용이잖아요.
그렇죠. 게임용이죠.
아무리 연산 구조가 비슷해도 어떻게 이 게임용 칩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그 복잡한 수학 명령어들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연산을 수행한 거죠. 기계가 저절로 용도를 바꿨을 리도 없고 이거 너무 우연치고는 좀 자기적인데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이려면 우리는 2012년에서 6년 전인 2006년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2006년이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기도 전인데요?
네, 젠슨 황은 일찌감치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예견했어요. 천재 교수 중심의 직렬 연산으로는 미래의 엄청난 컴퓨팅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아하.
유일한 돌파구는 연산을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컴퓨팅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칩을 게임에만 쓰지 말고 과학자들도 범용 계산에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고 결심하죠. 그렇게 2006년에 엄청난 자본을 들여 세상에 내놓은 플랫폼이 바로 CUDA입니다.
아, CUDA.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이런 거네요. GPU 안에 초등학생 군단은 원래 그래픽이라는 외국어만 쓰는 아이들이었는데
네네.
과학자들이 수학 언어로 아무리 일을 시켜도 말이 안 통했단 말이죠. 근데 젠슨 황이 이 두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해주는 통역 매뉴얼인 쿠다를 2006년에 무료로 뿌려버린 거네요.
네, 아주 완벽한 해석입니다. 닫혀있던 그래픽의 세계를 범용연산에 개방해버린 기적의 번역기였어요.
와, 완전 혁신이잖아요. 그럼 당시 월스트리트나 시장에서는 막 엄청난 기립박수를 보냈겠네요?
정반대였습니다.
네? 왜요?
기립박수는커녕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투자자들은 분노했죠. 당신들 지금 게임 그래픽으로 돈 잘 버는 회사인데 왜 지구상에 몇몇 있지도 않은 과학자들 쓰라고 그 엄청난 돈을 허공에 뿌리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 하긴 제가 투자자였어도 멱살을 잡고 싶었을 것 같네요. 당장 사줄 고객도 없는데 회사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건 약간 비이성적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쿠다를 출시한 이듬해인 2007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70%나 폭락했습니다.
70%요? 세상에.
회사 내부에서조차 이거 회사의 이익을 갉아먹는 애물단지 세금이라면서 쿠다 텍스라고 조롱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주가가 70%나 날아가고 직원들도 조롱하는데 그걸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최고 경영자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젠슨 황이라는 인물 알 철학이 드러납니다. 그는 비난 속에서도 주주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의 컴퓨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합니다.
와, 대단한 뚝심이네요.
그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고객이 없는 곳에 시장을 만든다. 고객이 없으면 경쟁자도 없기 때문이다.
고객이 없는 곳에 시장을 만든다. 참 무서운 역발상인데요. 근데 그걸 현실에서 버텨내는 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어요.
그렇죠. 당장의 이익을 깎아먹는 그 쿠다 텍스를 지불하면서 전 세계 대학교에 GPU를 공짜로 기증하고 다녔습니다.
아, 학생들한테 이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려고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황무지에서 묵묵한 농부처럼 끝없이 씨앗을 뿌린 겁니다.
와, 이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2012년에 알렉스네 팀이 그 500달러짜리 그래픽카드로 곧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군요.
네.
단지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젠슨 황이 6년 전부터 전 세계 연구자들의 컴퓨터 안에 쿠다라는 도롯망을 다 깔아뒀기 때문이었네요.
맞습니다. 만약 그 10년의 생태계 구축이 없었다면 알렉스네 팀은 하드웨어 언어를 밑바닥부터 새로 짜느라 수년의 세월을 허비했겠죠. 2012년의 폭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젠슨 황이 10년 동안 억눌러온 에너지가 알렉스넷을 만나서 폭발해버린 필연적인 결과였군요. 그 폭발을 봤으니 회사의 모든 자원을 인공지능으로 돌려버린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침내 2016년 엔비디아는 인류 기술사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괴물 같은 기계를 탄생시킵니다. 세계 최초의 AI 전용 슈퍼컴퓨터인 DGX-1입니다.
제가 스펙을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개발비만 20억 달러에 최첨단 GPU 8개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네, 무게가 무려 32kg에 부품수가 3만 5천 개였죠.
기계 한 대 가격이 12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걸 GTC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 또 대중의 반응이 냉담했다면서요?
맞아요. 다들 생소하니까 저 크고 무겁고 비싼 쇳덩어리가 대체 뭐냐, 윈도우는 돌아가냐 같은 엉뚱한 질문만 쏟아졌죠.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뻘쭘한 분위기였겠네요.
근데 그때 딱 한 남자가 손을 댑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였어요.
아, 일론 머스크.
당시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만과 함께 오픈 AI라는 비영리 연구소를 가 설립한 상태였거든요. 목표는 원대했지만 현실은 샌프란시스코의 허름한 사무실에 몇 명 모여있는 빈약한 스타트업이었죠.
구글 같은 공룡들이 컴퓨팅 자원을 다 독점하던 시적이니까 오픈 AI는 진짜 자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겠네요.
네, 그때 젠슨 황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배달업체나 직원을 시켜서 그 무거운 걸 보낸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도어 대시 배달부라고 부르면서,
네, 직접 그 32kg짜리 컴퓨터를 낑낑대며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오픈 AI 사무실까지 운전해서 갑니다.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트렁크를 열고 은색 마커를 꺼내서 그 거대한 케이스 위에 직접 서명을 남기잖아요.
네.
일론과 오픈 AI 팀에게 컴퓨팅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 최초의 DGX-1을 드립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더 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허름한 사무실에서 기계를 넘겨받은 핵심 연구원 중에 일리아 수축해버가 있었다는 겁니다.
4년 전에 그 500달러짜리 그래픽카드로 알렉스넷 만들었던 그 청년이요?
맞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오픈 AI의 핵심이 되어서 젠슨 황과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배달이 갖는 진짜 의미를 통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젠슨 황은 그들에게 단순한 12만 9천 달러짜리 하드웨어를 판 게 아닙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선구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원, 바로 시간을 선물한 겁니다.
아, 시간을 선물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이네요. 과거의 컴퓨터가 그냥 계산기였다면 이 DGX1부터는 스스로 데이터를 먹어치우면서 지능을 키우는 산파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오픈 AI 연구원들은 이 기계 덕분에 이전 같으면 몇 주, 몇 달이 걸리던 훈련 시간을 단 며칠로 단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실험들이 쌓여서 6년 뒤인 2022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챗GPT가 탄생한 거군요.
네. 결국 2016년에 젠슨 황이 배달한 그 컴퓨터가 AI 시대의 진정한 요람이었던 셈이죠.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개척자들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한다는 철학을 증명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면 2016년에서 9년이 지난 2025년 10월에 또다른 결정적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젠슨 황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 배달에 나섭니다. 근데 이번엔 장소가 좀 달랐죠.
텍사스의 거대한 스타베이스 로켓 발사장이었죠.
맞습니다. 이번 배달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선 옆에 가장 작은 슈퍼컴퓨터를 배달하러 왔다고 농담을 던졌죠.
2016년 배달과 2025년 배달, 이 9년의 간극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두 장면의 극적인 대비가 핵심을 찌릅니다. 2016년의 배달이 미래를 향한 고독한 투자였다면 2025년의 배달은 4조 달러 제국의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의 철학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개발자가 GPU를 필요로 하면 대답은 무조건 예스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 뚝심이 대단하죠.
어느덧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우리는 무려 10년이라는 고독한 인내의 시간, 동네 상점에서 산 그래픽카드, 그리고 가죽 재킷을 입은 배달부의 서명 하나가 오늘날의 AI 제국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 긴 여정을 되짚어보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당장의 수익을 요구했던 월스트리트의 시각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 근시안적이다 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단기적 이익 증명은 당연한 의무니까요.
아, 하긴 그들의 입장도 합리적인 거였죠?
네. 하지만 젠슨 황은 그런 합리적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당장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훗날 혁신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 즉 플랫폼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 두 시각의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젠슨 황의 집념이 오늘날의 기술혁명을 피워낸 거죠.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두가 분기실적이나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는 이 숨가쁜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당장 비웃더라도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자신만의 쿠다가 있으신가요?
네,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10년의 고독을 견딘 젠슨 황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당장의 보상은 없지만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무언가를 묵묵히 다져나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즐거웠던 대화를 마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던질 수 있는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조롱을 견디며 씨앗을 뿌려서 AI 혁명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좁은 방구석이나 이름 모를 연구실에서 돈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뒤바꿀 어마어마한 기술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지 않을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에이, 저건 쓸모없는 장난이야 라며 무시하고 있는 현대판 쿠다는 과연 세상 어디에 숨어 있을지 여러분도 방송을 끄신 후에는 주변의 기술 뉴스나 일상을 한번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세상을 바꿀 미래의 씨앗을 발견하는 가슴 뛰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